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주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홍길동전 아세요? 홍길동전.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 아버지가, 왜냐하면 홍길동이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여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 마라! 딱 해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럼 이제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홍길동이 아버지 한번 이렇게 부르고서, 그러고서 이제 훌쩍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부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극복할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유익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인간 말할 때.
아닙니다. 늘 이제 아니고 시작하죠. 아닙니다. 성경 역사상에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게 허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어떤 부록처럼 딸려온 그런 어떤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려 보내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큰 간격이 있었지만, 피조물이었 뿐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인간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작동 원리를 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그냥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신 이 세 가지 단계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과정을 기억해 봅시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5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첫 번째 단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명분도 맞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속량하시고.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의 집에 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한 큰 부잣집에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됐냐 하면 빚을 많이 져서 그래서 어떤 가난한 농민이 그 자녀를 노비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빚 대신에 노비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 노비를 노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을 주인이 자녀로 삼고 싶어요. 그냥 단지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종을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주인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주인의 아들이 그 종과 친구가 되고 그 종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종이 주인의 자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에요. 자,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빚 문제. 그냥 무턱대고 노비를 자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본인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속량하여 주십니다. 죄값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노비로 묶여져 있던 노비 문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노비 문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 노비 문서에 달려있던 그 모든 돈이 다 갚아진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사해주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 뭘 하셨다고요? 속량하심.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용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게 해요. 확신이 있게 만들어요. 그 용어, 개념. 그러니까 외우고 또 외워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혹시 당신의 죄값은 아직도 속량되지 못했어요. 당신은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뭘까요? 아까 이것이 아까 강천 집사님이 말했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제 노비가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노비의 상태로부터 풀려났어요. 이제 아들이.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노비의 옷을 입고 아직도 노비의 차림을 하고 아직도 노비의 행색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다 변화가 됐습니다. 노비 문서는 다 파해졌어요.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것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명분을 얻는 것이 조금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걸 추상적인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명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우리 위에 이 명분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은 어쩌면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내가 입는다면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쓴다면 아들의 이 명분을 뒤집어 쓴다면 그러면 이제 내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아들의 명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들의 명분을 입는 것, 아들의 옷을 입는 것. 이거는 뭐 옷처럼 그냥 입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도 자녀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예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군인. 그런데 이 군인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누군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군인인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무슨 자초지정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과 함께 군생활을 한 것. 그렇게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이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죽으면 네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죽으면 네 아버지를 아니 내 아버지를 네가 좀 섬겨주고 헷갈렸죠?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네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품속에서 편지를 하나 꺼내서 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이 친구는 나와 생사를 동거동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또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피를 나는 그와 같은 둘도 없는 이 형제를 내가 혹시 죽거든 저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대하듯이 이 친구를 대해 주십시오. 이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니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녹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군인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피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눈물 속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절절히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자녀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옷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옷은 누구의 옷이 됩니까? 예수님의 옷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바지를 입고 예수님의 외투를 입고 영광 없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돼,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예수님의 친형제, 피를 나는 형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세 번째 단계는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단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속량되었고 아무리 법적으로 속량되었고 아무리 외적으로 예수님의 이 형상과 명분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단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단계를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속까지 변화해야 돼요. 행색은 똑같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근데 마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질투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좀 낙심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내 욕심을 채울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들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네? 아니 그 군인을 아들로 삼아놨더니 이 군인이 집안을 다 들어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가서 쑤셔놓고 저기 가서 쑤셔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까지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아들의 영이 그게 뭐겠어요? 아들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충만 되어줘야 돼.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별로 충만하지 않죠. 물은 있어요. 그런데 별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목 마를 때 다 먹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급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영은 계속 부어줘야만 합니다. 아들의 영은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아들의 영이 계속 부어지는 것.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사람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사람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정말 나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반복되는 것이에요. 아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역시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계 그런 아빠, 어린이가 부르는 그런 아빠라는 그런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정말 좀 더 그 깊은 의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다른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홍길동은 홍길동의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허락해서 간신히 허락을 맡았나요? 허락을 못 맡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허락을 맡았죠.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한 건데 그걸 제가 헷갈린다고 맡았는지 그 못 맡고 기분 나빠서 떠났는지 아니면 맡고 만족하고 떠났는지 여하튼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아버지라고 좀 불러다오. 내 아버지라고 좀 불러다오.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을 때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찾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자녀로 삼으심의 이러한 결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그냥 가짜가 아니고 대충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종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종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종처럼. 왜 그래?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종처럼 살아요? 이제는 자녀인데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데 왜 종처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 너 왜 또 음식 훔쳐먹고 있니? 네? 노비 때 열심히 훔쳐먹던 습관이 있어서 노비 때 뒷문으로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아들이 됐는데도 정문으로 떳떳하게 그리고 정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수긋하고 숨어서 다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꼼수와 자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답답해요. 애가 탑니다. 제가 아직도 내 아들인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버지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종처럼 다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 저희도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제가 하루는 단단히 걸렸습니다. 형하고 누나도 단단히 걸렸어요. 형하고 누나가 이제 서로 짜가지고 저보고 주소 왔다는 거. 근데 뭐 대놓고 말을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이제 제 어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주소 왔어? 또 그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하여튼 그 주소 나이의 그 슬픔이 막 그런 이제 영화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생각되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냐고, 나는 우리 진짜 엄마는 어디 있냐고. 그리고 도망갔음. 네? 집을 나갔어요. 집 밖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저 태신 씨한테 또 한 번 또 써먹었지. 내가 이제 좀 이제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내 태신 씨한테 또 써먹고. 이건 장난치려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하려는 게 아닌 거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게 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닮은 게 없어.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하고 너가 닮은 게 뭐야? 너의 죄값은 아직도 속량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너의 부모님은 따로 있어 하고서 엉뚱한 부모님에게로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사탄에게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내 부모는 하나님이다. 부모는 누가 여기에 의심을 준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봐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걸 딱 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에 우리가 아들이고 자녀인 것이 있다 설명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하나입니다.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유업을 이을 자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에 봉사하고 충성했던 자들은 지금 벌써 다 지금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유업을 그 인생의 만큼 빛낸 것으로 인해서 지금 놀라운 존경과 찬사와 그리고 영광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도 그 유업을 이어야 돼. 그 가계를 이어야 돼. 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때에 와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여기 참여해야 돼. 그 유업에. 이 놀라운 기업에, 이 놀라운 그룹에, 하나님의 이 그룹에, 이 나라의 이 왕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간신히 구원받는 것, 그 고백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유업을 잇는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뛰어드십시오. 할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내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재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재미를 두고 거기에 정신없이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직분도 놓치고 또 기회도 놓치고 위협에도 아무 분깃도 없이 그냥 쓰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처럼 살면 안 된다. 또 유혹을 꼭 이어야 된다. 자,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부분에 신경을 초점을 맞춥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분을 믿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런 믿음 가운데에 신앙의 꾸준한 성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이제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늘 살아가게 하시고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기업에 이 그룹에 이 왕국에 우리도 기여하며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듣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있다 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